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한라인 설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 청와대는 한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직통전화 연결을 완료한 뒤에 송인배 청와대 1부속실장과 북한 국무위 담당자가 약 4분 정도 시험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통화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사이에 한 라인을 설치했지만 두 정상이 실제 통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빅토리아 코츠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코츠 선임국장은 미 공영방송 PBS에 출연해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을 방문해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고 현재 북한에서 나오는 어조로 봐서 우리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고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상대를 파악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정상회담에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코츠 선임국장은 대답했습니다. 또 코츠 선임국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적어도 그런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평양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악관 내부에선 후보지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중국 해군이 대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방송은 어제 정부 관리를 인용해 호주 해군과 중국 해군이 정중했지만 강력한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로 향하던 호주 군함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해군은 호주군과의 소통에 전문적 언어를 사용했고 중국의 행동은 적절하고 안전했으며 합법적이었다며 호주 언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자국 군함 세 척이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 주변을 항해했다고 확인했지만 남중국해 주변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전화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당시 초청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냈으며 자신도 러시아를 상호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나톨리 안토노브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시리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볼튼 보좌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더 나은 양국 관계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이런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관련 메모는 대부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껴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연루 의혹, 또 러시아에서 촬영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걱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진행의 조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따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So we suppor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e also recognize something that President
미국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라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평양은 여전히 후보지로 남아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따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휴전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남북 대화에서는 비핵화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환영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uppor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e also recognize something that President Moon has said and that can't advance.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목표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가 남북 대화에서 큰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두 정부 간 논의할 내부적인 사안들이 많고 양측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종전협정 체결보다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의 우선순위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정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당연히 보고 싶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can't name the priorities for those two governments sitting down and having their conversation and their meetings.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전반적으로 바라지만 김정은과의 대화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해석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언급했듯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ve covered this before that Kim Jong-un has said that he is willing to denuclearize and is committing to do so and we expect that
이어 미국 역시 북한이 그렇기를 바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 겸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들은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 측과 직접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our conversations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we've shared with you have been happening at a high level.
또한 국무부는 현재 다른 정부 부처들과 꾸준히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지명자의 방북에는 국무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지명자가 김정은을 만나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을 비롯한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마다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ever we have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that is always an issue that is raised.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ncluding those who are being held.
또한 이는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라는 지적에 이 역시 앞서 나간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첫 만남이 이뤄질 것이고 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tting ahead of ourselves then. We are set to have our first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comes out of that meeting.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 미국은 핵 준비 태세를 검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도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are going to discuss the details of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North Korean leader.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 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라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대사는 19일 미북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nd goal here is to get those concrete denuclearization steps, a commitment from the North.
우드 대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용의를 밝히는 것과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과거 미국이 원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made very clear we're not going to go through the traditional process that has happened over the years where you get this gradual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전통적인 과정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이 과거에도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는 매우 느린 단계적인 과정이었고 결국 북한은 핵 개발로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현 상황을 순진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어느 정도 성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뛰어난 협상가라며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도 앞서 스스로 밝힌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북 압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there are steps taken with regard to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북 압박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ow in terms of the pressure campaign,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very interested in is maintaining the pressure.
미국은 압박을 유지하고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데 특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준비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평양은 여전히 후보지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장소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느 정상회담이든 준비 과정에서 쟁점은 의제와 장소, 시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미국 정상회담의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결정한 터여서 남은 쟁점은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장소 선정이었습니다. 이 중에 비핵화 문제가 워낙 큰 관심사이다 보니 장소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왜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회담 장소에서 배제했는데도 양측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북한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큽니다.
북한이 고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회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CNN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개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통상 회담을 제안한 나라에서 열리지만 미국은 평양회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제3국 개최를 선호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상 간의 회담을 장소를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예, 경호와 보안이 기본이고요. 그 밖에 언론 보도의 편의성, 정치적 상징성 등이 고려사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양을 포함해서 어디서 회담이 열려도 대통령 경호와 보안, 언론의 접근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반면에 북한은 내부적 요인과 안전에 대한 우려, 노후화된 김정은 위원장 전연기 문제 등 제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다섯 곳 정도로 압축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떤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그 대부분 언론들이 다양한 장소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목되는 건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MBC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모두 평양과 판문점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이들은 일부에서 거론됐던 중국 베이징이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보안상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면서 유럽 등 좀 더 중립적인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중립적인 장소라면 어디가 될까요?
예, 미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제적인 평화회담 개최 사례가 많은 데다 회담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도 후보지로 꼽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개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중국 관영 매체가 평양에서 개최를 해달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고 하죠?
예,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인데요. 이 매체는 공평한 대화의 조건을 만들려면 미국이 평양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에서 용의를 보인 만큼 장소 선정 등 다른 문제에서는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해 진지하다면 평양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그 CIA 국장이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장소 문제가 결정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평양이 상징성이 크고 피스메이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적합한 장소라면서 평양을 이른바 다크호스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빅토리아 코스 백악관 특별보좌관은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평양 개최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이든 가능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였습니다. 첫 케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휴전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헤이글 전 장관을 이종 기자가 만났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ngage. I think this is the right thing. I have advocated that for a long time.
헤이글 전 장관은 19일 VOA 기자 만나 미국은 북한과 관여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한 건 옳은 일이라며 자신은 이를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낙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Well, you have to be optimistic, sure.
또 미국과 북한이 종전협정을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65년 전 조인된 휴전협정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ong way down the road here, but I think it is important if we could get beyond the armistice that was signed and. It would be good for the peninsula. It would be good for all the people of Korea, and I think that's.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좋은 일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종전 문제는 남북 간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Korean issue. The U.S. is involved. I mean, we were part of the Korean War, and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We are strong friends and allies. But it really is, I think, principally a matter between the two Koreas. We can help, we can assist, we can facilitate.
미국도 한국전에 참전했고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며 굳건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미국은 종전을 돕고 촉진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남북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 참전용사이자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헤이글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극대화된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당장은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이 더 큰 만큼 미국을 통해 이를 보장받고자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류 전 장관을 함지아 서울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남북관계, 요즘 해빙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무기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는 당연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쳤고 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뭐 정말로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여 년의 한반도의 분단 또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의 수많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 또 도발적인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가까이는 지난 한 25년 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남북한 또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희망적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체제 안전만 보장이 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진정성을 얼마나 보세요?
체제 안전을 외부 세계가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은 사실 물론 한반도 상황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체제가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받느냐 아니냐는 것은 꼭 외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많은 뭐 전쟁들도 있었고 분쟁이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압도적으로 그게 훨씬 더 많은 요인들입니다. 그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내외부적으로 다 보장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외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갖다가 충분하게 보장해주는 조건은 아니죠.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할 때 그 리비아 카다피 사례를 많이 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개입해서 그 특히 이제 리비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입해가지고 리비아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 나중에 리비아에서 정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글쎄요 국제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미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6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침공을 한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려면 내부적으로 정말로 튼튼한 그 정권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외부 세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이렇게 맞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좀 허망한 얘기이죠.
그러면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런 관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CBID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극대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CBID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회담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회담들을 통해서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무회담까지 통해서 그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 로드맵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로드맵들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냉각탑 같은 것도 폭파하는 그런 쇼라고 할까요? 그런 이벤트까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또 실천하는 단계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물론 정말 1년 안에도 할 수가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1년 글쎄 시간을 이렇게 1년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2, 3년 안에 끝나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꽤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올해 초 직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사적 압박 카드가 만약 핵 협상이 실패한다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런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좀 다시 그런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것이고 더구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팀은 그런 강경책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만약에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곧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또 다른 해법이라고 할까요? 이번 협상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군사적 카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북핵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에 겪었던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펼쳐지겠지만 또 그런 대로 가겠죠. 근데 저는 사실 김정은의 이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격적인 그리고 기존의 판을 갖다가 뒤바꿔 버리는 이런 식의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과거에 그 과거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의 과거 김정은이 판을 바꾸기 전까지의 얼마 전까지의 과거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이 일종의 그 교착 상태 비슷하게 데드락 상태처럼 이렇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말이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운신의 폭이 딱 제한되어 있는 마치 무슨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설령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 또 원상회복이 돼가지고 다 무로 끝나버리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악몽과 같은 도저히 벌어져서는 도저히 벌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한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런 그 화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미북이 그 결국 이제 평화 체제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가 이제 또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인권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로 뭐 참혹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뭐 더구나 우리가 진짜 같은 동족으로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참 이건 무슨 뭐 인권이라고 하는 그 뭐 이 인류 보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거 권리 뭐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감정 이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부 세계에서 인권 북한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 인권 상황이 더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인권 문제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있어봐서 알지만 뭐 지금 뭐 북한뿐입니까?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권 문제를 외부 세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권 문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관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재아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체포한 탈북민들 가운데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한꺼번에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면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는 19일 BOA에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에 연고가 있는 탈북 여성 30명을 동시에 석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하고 변화가 있다면 뭐냐면 60명이 잡혔는데 왜 30명만 풀어줬냐면 그 풀어준 30명이 전부 다 중국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던 여자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줬고요. 그렇지 않고 북한 내에서 탈북해서 뭐 솔로이거나 뭐 아이를 낳지 않아서 뭐 연락처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30명은 지금 북송됐어요.
김 대표는 단체가 돕던 탈북민들 가운데 석방된 여성들과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인과의 결혼,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탈북 여성들을 모두 체포해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이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 그 여자들을 잡아서 북송시킬 경우에 가정이 깨지고 그 한족 핏줄을 가진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들을 이제 지도부가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한 얘기지만 지도부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이 국제인권단체의 강제 북송 비난을 의식한 게 아니라 가정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지역 공안당국이 중국인 남편의 호소나 뇌물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탈북 여성을 석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선양 같은 대도시에서 중국 내 연고자만을 선별해 30명을 석방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탈북 여성들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사는 19일 BOA에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정치적이어서 사안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 변화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도 30명이란 숫자는 많은 규모지만 중국 정부의 특성상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중국 당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몇 명씩은 그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케이스를 더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둘이 하나 선교의 천기원 목사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내부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신분증만 못 줬다 보는지 중국 사람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도 굉장히 중국에서도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는 그 인도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어떤 사정 같아요.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의 여성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 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2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경제 이주민으로 취급해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살펴보죠.
네, 일본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2차 대전 최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합동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고요. 중국이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면서 무역 대치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록한 코미 메모가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네요.
네, 일본에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6명이 오늘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희망의 당과 일본 유신회 등 이 야당 의원들도 동참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오쿠노신스케 총무부 대신,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 대신, 일본 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미조치 도시에이 문부과학부 대신 등 고위 관료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길래 이 정치인과 관료인들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입니다.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해서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군인들 또 민간인들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것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집권 이듬해인 2013년에 직접 찾은 것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그리고 또 8월 15일 2차 대전 종전 기념일에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는 또 항의를 하고 있죠.
네.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상징적인 시설물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참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서 일본은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합동 참배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 양국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 역사적 배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 A급 전쟁 범죄자로 간주되는 14명의 위패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이 최고 전범으로 판결을 받아서 처형된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가 있습니다. 이들을 참배하는 건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라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계속 비판해왔죠.
네, 오늘 그 합동 참배를 주도한 곳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모임인가요?
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계속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결성된 일본 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들은 순국 선열을 참배하는 게 정당한 권리고 이를 비난하는 한국과 중국의 태도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주변국의 반발에 위축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세 차례 야스쿠니 신사 합동 참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변국들의 이런 반발을 좀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베 총리 역시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있는데요. 2013년 12월 이후로는 직접 참배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춘추계 대제와 종전 기념일 등에는 이 마사카키 등을 통해서 공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마사카키라는 것은 신사 중심 재단 좌우에 세우는 화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합동 참배를 마친 의원들은 미국 방문 후 돌아온 아베 총리가 이번 춘계 대제에 공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참배해서 호국 영령들의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셀룰로즈 펄프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셀룰로즈 펄프라는 건요, 이 나무나 식물의 껍데기 또는 폐지에서 섬유를 만드는 원료를 추출해 농축시킨 자재를 말하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들 세 개 나라 펄프가 지나치게 싼 값에 들어와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게 됩니까?
네, 미국산의 최고 약 34%, 캐나다산 24%, 이 브라질산의 12%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중국 상무부가 네.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부과한 이 반덤핑 관세는요. 캐나다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해서 중단을 요청했던 조처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도 미국산 수입품에 중국의 덤핑 판정이 나온 게 있네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어제 절연 부품 등에 주로 쓰이는 미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연일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7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언론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국의 그 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 또 미국도 강경 대응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 무역 대치 상황에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이 히스타버드 미 재무부 차관보가 어제 또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자산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산 거래 제한 권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서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사실 앞서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 특별히 중국이 반도체와 5G,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재무부 측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기술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분야인데요.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자,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에 인수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서 싱가포르계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 퀄컴은 손전화 핵심 부품인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죠. 이 5G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의 5G 기술을 이끄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은 현행 4G LTE보다 100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훨씬 빠른 정보를, 훨씬 많은 정보를 또 빠르게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AI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 차세대 산업은 물론이고요. 신무기에서도 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 5G 기술을 발전시키고 직접 투자로 미국 통신 사업에 진출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손전화를 팔고 있는 중국 기업인 이 파웨이는 미국에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메모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코미 전 국장이 재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인데요. 코미 전 국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 메모가 모두 7개고요. 총 18쪽에 이릅니다. 앞서 코미 전 국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메모가 일반에 공개되게 된 건가요?
네,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어제 코미 메모를 의회에 전달했고요.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까맣게 가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네요.
네, 그동안 뭐 언론 보도나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 등으로 이 대부분 알려진 내용인데요.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와 이른바 트럼프 문건을 우려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문건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반대 세력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뒷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공개된 메모 안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새로운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식사하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부좌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는데 응답 전화 일정을 늦게 잡아놓았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코미 전 국장,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이 플린 전 보좌관을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중단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코미 메모에 따르면요. 라인 스프리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플린 전 보좌관을 도청했느냐 이렇게 코미 전 국장에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백악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우려했음을 보여준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네, 또 다른 메모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그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은퇴 며칠을 앞두고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승인 없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 뭐 이게 이유였었는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의 얘기도 혹시 메모에 있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의 부인이 지난 2015년에 버지니아 주의회 상원에 도전했다가 패했는데요. 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 측근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일로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을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요. 이 때문에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혹시 자신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여러 번 물었다고 메모에 쓰였습니다.
네.
뭐 코미 전 국장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편 법무부가 어제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검찰에 보냈는데요. 이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메모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했죠?
네. 예.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코미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길 원했음을 보여주고 또 코미 전 국장이 사법 방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코미 메모는 러시아와의 공모나 사법 방해가 없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고요. 또 코미 전 국장이 비밀을 유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코미 전 국장을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네,
민주당 측 반응도 있습니까?
네,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이 애덤 시프 의원이 20일 공영방송 NPR에 나왔는데요. 이 코미 메모가 공모나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미 메모는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이나 발언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코미 전 국장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5도. 남포와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4도.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중강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원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4도. 원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7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9도. 삼지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상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20일 금요일 밤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at type of clothes you wear, what you believe in,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50개 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얘기.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한라인 설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 청와대는 한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직통전화 연결을 완료한 뒤 송인배 청와대 1부속실장과 북한 국무위 담당자가 약 4분 정도 시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통화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빅토리아 코츠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코츠 선임국장은 미 공영방송 PBS에 출연해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을 방문해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고 현재 북한에서 나오는 어조로 봐서 우리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고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상대를 파악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정상회담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코츠 선임국장은 대답했습니다. 또 코츠 선임국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적어도 그런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신뢰해야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희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중국 해군이 대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방송은 어제 정부 관리를 인용해 호주 해군과 중국 해군이 정중했지만 강력한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로 향하던 호주 군함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해군은 호주군과의 소통에 전문적 언어를 사용했고 중국의 대응은 적절하고 안전했으며 합법적이었다면서 호주 언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자국 군함 세척이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 주변을 항해했다고 확인했지만 남중국해 주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나톨리 안토노브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시리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볼튼 보좌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더 나은 양국 관계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2016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이런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전화 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당시 초청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냈으며 자신도 러시아를 상호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푸틴 대통령에게 재선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관련 메모는 대부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껴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연루 의혹과 또 러시아에서 촬영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걱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